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등 미국 대표단은 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앞으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양측 모두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계속해야 할지 결정을 보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주요 쟁점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와 관련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조항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이것은 많은 진전이 있었던 부분이며 미세한 조정만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베이징 협상에 이어 다음 달 8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추가 고위급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협상단의 방미 기간에 협상이 타결돼 합의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협상이 타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125대 아키히토 천황이 오늘 재위 30년 만에 퇴위식을 열고 물러났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왕위를 승계할 나루히토 왕세자를 비롯해 왕실 관계자와 아베 신조 총리 등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도쿄 지요다의 황궁 내 영빈관에서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 의식이 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를 받으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며 지지해준 일본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왕실에서 천황이 생전에 퇴위하는 것은 200여 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86세인 아키히토는 지난 2016년 8월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큰아들인 나루히토에게 자리를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활절 폭탄 테러로 수백 명이 숨진 스리랑카에서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엘레이나 테플리츠 스리랑카 주재 미 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테러 모의의 전모를 밝히는데 큰 진전이 있었지만 이야기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공격 모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플리츠 대사는 또 테러 배후와 관련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수사당국이 부활절 테러 가담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리아에서 IS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은 캐나다 국적자에게 또다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장멍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 마약 제조와 판매 혐의로 피고인 11명에 대해 각각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 캐나다 국적자 등 2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고 미국인 1명과 멕시코인 4명이 포함된 9명에 대해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형 선고를 받은 나머지 1명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보도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법원은 지난 1월에도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캐나다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지도자인 아부 다크르 알 바그다디가 잠적 5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S 선전 매체인 알 푸르카는 어제 알 바그다디의 연설이라며 1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흰 턱수염이 덥수룩한 이 남성은 최근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가 시리아 바구주 전투의 복수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상대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동맹을 상대로 공격을 계속할 것을 대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한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1일 사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교체하고 힘으로 제프리 로젠 교통부 부장관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 핵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은 미북 대화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북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적인 대북 경제 제재가 비핵화 달성을 도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이 여름까지 열릴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면서도 두 정상이 만날 경우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선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북한은 할 수 있는 것들과 그 범위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경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자신의 팀이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협력해 제재 유지를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만들기 위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퇴진 요구에도 미국의 대북 협상은 여전히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북 협상에서 자신을 배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우리는 자신의 카운터파티가 누가 될지 결정하지 않으며 누가 미국을 대표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대북 협상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폼페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 과정에서 북측에 지급된 돈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이 현 행정부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돈이 지급됐던 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발언한 것은 미국의 잇따른 공언에도 불구하고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가져온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폼페오 장관이 밝힌 3차 정상회담의 조건이 뭔가요?
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이것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도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무조건 열리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을,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당국자들이 말하는 여건이나 징후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핵 목록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원칙도 고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힌 빅딜 방식의 일괄 타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이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견인할 것임을 강조하는 점도 하노이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하노이에서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빅딜을 요구하며 단계적 해법을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은 찾은 조건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측의 입장은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촉구할 뿐 타협 의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측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좋은 관계도 교착 상태를 깨는 데는 역부족이군요.
예,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미북 회담을 유지하는 동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협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를 신뢰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양측이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온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빅딜식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나아가되 단계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북한에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는 신속한 상응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재안이 양측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이 흐르고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 변화의 조짐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기존의 주장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몰두하기 어려운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 핵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육자회담도 쉽게 재개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육자회담 재개를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 미국이 선호하는 바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But he's simply trying to ensure that Russia plays a role in Northeast Asia, even if it's not a productive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점에서는 생산적인 역할이 아니지만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러시아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not going to ensure that North Korea denuclearizes despite its rhetoric. It is really only focused on economic gains through North Korea.
러시아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북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과거 6자회담 당시를 떠올리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It was not particularly helpful in the process. And it seldom was able to make any kind of convincing arguments to the North Koreans.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협상 과정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 역시 다자 회담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hen they feel like they're being ganged up on, they often felt the six-party talks were five versus one. Then they might want to reach out individually to either the U.S. or other countries to try to get some benefits from it. So,
북한은 종종 6자 회담이 자신들에게 5대 1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느끼면서 미국 등 개별 국가의 손을 내밀어 이익을 얻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핵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선행 조치가 취해질 때에 비로소 다른 나라의 협상 참여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w we're going to verify the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duction infrastructure. At that moment, China and maybe even Russia could be helpful with some of the details.
북한의 핵 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 중국 혹은 러시아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이 핵 협상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할지 확실치 않다며 다자회담뿐 아니라 미북 협상도 원만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202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했고 다른 나라들은 미북 대화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ensuring its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We must block Iran's
포드 차관보는 2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조성된 위기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더불어 이란, 시리아의 핵 문제를 지적하면서 NPT 평가회의는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임무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들을 최소한 인정하고 해결책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포드 차관부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ith diplomatic efforts underway to secure North Korea's implementation of its denuclearization promises and obligations, and with efforts also underway to elicit
비핵화 약속과 의무에 대한 북한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2020년 NPT 평가회의 이전까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는 건 희망적으로 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핵확산 금지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2020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는 NPT 평가회의에 대한 3차 준비위원회 모임으로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뉴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개최된 2차 준비위원회에선 각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특히 회의 마지막 날엔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준비위원회는 예년에 비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확언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남북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기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진다면 NPT 평가 과정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NPT 체제의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 대화와 미북 협상을 상호 보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푸콩 대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관련 당사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치지 기요토 일본 외무성의 정무차관은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일부 핵시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자체 보고서를 상기시키면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러한 활동들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합의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이행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옛 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가 전 미국 상원의원이 별세했습니다. 두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계 은퇴 후에도 북핵 해법을 적극 제시했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넌루거법을 주도한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이 8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루거센터는 28일 루거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버지니아주 소재 병원에서 희귀 신경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루거 전 의원은 36년간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며 1991년 소련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해체 방안을 담은 넌루거법을 샌넘 상원의원과 함께 입안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간소 프로그램, 일명 넌루거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당시 통제가 어려워진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관리 감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핵보유국의 핵포기와 핵과학자 재교육을 지원하는 등 평화적 핵폐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4년간 총 16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고 이들 국가의 핵무기 폐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루가 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북핵 위기 이후 줄곧 미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2년 북핵 개발로 인한 제네바 합의 파기 당시에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2006년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경우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북핵 해법 로드맵 입법화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런루거법은 카자흐스탄 모델로도 불리며 북핵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북한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 핵무기든 WMD를 폐기하고 북한 내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재취업과 재교육까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백악관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거 전 의원과 샘런 전 의원을 초청해 주목됐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백악관 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에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옛 소련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감축시켰던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use that experience, we told the president, in thinking through with the North Koreans incentives as to why.
특히 북한의 비핵화 단계와 기술, 자금 지원법, 그리고 상응 조치가 포함된 비핵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비용 분담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미국인의 세금이 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쓰여야 하는지 비용 지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핵 해법과 관련한 의회의 소극적 역할을 비판하며 의회 지도부 등 누군가 나서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 activity of Congress in this respect has been very small.
루거 전 의원은 1968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76년 상원에 입성한 이후 내리 6선을 거치며 두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탈북자 7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는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북송 관련 중국 인사들에 대한 제재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29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탈북자 7명이 최근 심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ve spoken with Chinese officials on a number of occasions urging them to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nd allow these individuals to make their own free choices. The Chinese are very difficult on this issue. They're very dug in. I think it's
과거 여러 차례 중국 당국자들에게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어렵게 굴고 있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은 야만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Anybody who's repatriated back to North Korea will most definitely be tortured, most definitely be in prison, and sometimes even executed for the crime of leaving North Korea without permission.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t's a crime punishable by death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북한에 송환되면 틀림없이 수감돼 고문을 받고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강제 북송을 통해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비인도적이며 야만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련자들을 모두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can consider looking at various sanctions and authorities that are out there, including the global Magnitsky authorities, to potentially sanction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And third, China is anticipating.
이노스 연구원은 미국은 여러 제재들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을 적용해 탈북자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제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국제 마그니츠키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자유주간 본 주제인 북한 여성과 장마당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전역의 436개의 공식 시장이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CSIS 한반도 석좌는 특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 스스로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된 생활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 대학 교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공식 배급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를 더 빨리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북한 인권 관련 행사로 2015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 선양 외곽에 은신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올해 9살 난 최모양의 어머니가 딸을 북한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중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양 어머니는 30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북송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딸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중국 대사관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 정부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만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저희 딸을 안겨주십시오.
최양 어머니는 어린 딸이 오직 부모를 만나겠다는 생각 하나로 북한을 탈출했다며 그런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지금까지 주지 못한 사랑을 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양까지 무사히 탈출했던 딸과의 3년 만에 첫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보냈다니. 엄마, 저는 맛있는 것이 다 필요 없어. 빨리 엄마를 보고 싶다는 것이 딸이 선택하였습니다.
최영 어머니는 중국 정부에 한 자식의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딸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를 하며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어린 소녀를 돕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목소리를 합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몸부림칠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최양을 비롯해 이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은 한국 국민이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도 최양 등 탈북민 7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최양 부모는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대사관 앞으로 행진한 뒤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대사관 우편함에 전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달 초 북한을 탈출한 최양과 외삼촌 등 탈북민 7명이 지난 주말에 중국 선양 외곽에 은신 중에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비호의 질문에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의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 씨는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의 200만 달러 청구서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을 한 만큼 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아 북한의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29일 CNN 방송에 출연해 약 2년 전 미국 정부가 치료비 명목으로 약 2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보증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비어의 치료비로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곧바로 상관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해 의사를 물어봤다며 틸러슨 전 장관은 서명하라고 매우 빨리 답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틸러슨 전 장관의 당시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해했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0만 달러를 지불했느냐는 질문에는 1년 전 미국 정부를 떠나 이후 상황은 모른다고 윤 전 특별대표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다른 나라 정부에게 서명하고 약속을 했다면 내 관점에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국 당국자가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대답한 뒤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오토 원비어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혼수 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10일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윤 전 특별대표는 평양을 방문해 원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손목시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등 보석류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치품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전년 대비 1,554% 증가했던 시계 부품이 올해도 기록적인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가 국제무역센터 ITC가 집계한 올해 1월과 2월 북중 교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손목시계 또는 시계 품목의 대중 수출은 각각 6,857만 달러와 6,86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본격 시작된 2018년 1월 1,258만 달러에 비해 약 4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대체품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watches are not sanctioned either the imports or the exports. So the North Korean entrepreneurs, I suspect, maybe state enterprises, are taking advantage.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시계는 수출입 제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인 또는 국영 기업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주 등 자연에서 얻은 보석류의 올해 2월 대중 수출액도 128만 달러로 올해 1월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2018년 1월 99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100만 달러어치를 밑돌다 지난해 12월 132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100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사치품 수출입은 유엔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제재 품목에 해당하지만 중국은 진주를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They let different countries make their own lists of what they consider luxury goods and so it's a very vague category.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안보리 결의는 사치품의 정의에 관해 각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매우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체품 확대 모색에도 제재로 인한 북한의 무역 적자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IBK경제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한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북한의 대중 무역 수지는 1억 8,14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3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33.7% 증가한 1,656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도의 큰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북한의 외환화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IBK경제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설비 점검을 위한 아홉 번째 방북을 신청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초에는 미국을 직접 방문해 개성공단의 순기능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200여 명이 5월 중에 공장 점검을 위한 아홉 번째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은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장 방문을 즉각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을 견뎌낼 여력이 없다.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폐쇄됐고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3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 5차례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공장 시설과 자산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재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며 방북을 불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체계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 행사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 재산이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온전하게 보존되는지 그거라도 걱정되고 궁금해서 가보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정부에서 허용해줄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대북제재 어느 조항에 해당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제재와는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언제까지 기약 없이 공단 재가동을 기다리면서 경영난을 견디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한국 정부는 공장 설비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자주적으로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BOA에 그동안 정부와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 협회의 회원들이 점점 이제 동력을 잃어가니까 저희들도 그 추동력이 또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유 부회장은 그동안 8차례 공단 방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청하는 것이라며 방북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재산권자로서 공단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문창기업의 문인식 대표는 무엇보다 공장 내 설비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도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차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망가졌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아주 궁금하기가 짝이 없죠.
문 대표는 기계가 자신의 손발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이 폐쇄됐던 지난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방북을 승인해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녹색섬유의 박용만 대표 역시 건물 상태와 기계 설비의 상태가 어떤지 가장 보고 싶다며 하지만 낙관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계 장치건 뭐 다 이렇게 실제로 있는 물건들이 관리가 지금 벌써 4년 차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박 대표는 입주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묻는 BOA 질문에 한국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기섭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초순에 미국을 직접 방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과 재가동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개성공단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 그간의 남북 간의 긴장 완화나 평화 증진이나 또 그 남북 국민 간의 서로 이해 증진, 적대감 해소 이런 것들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아울러 북한과 깊은 유대를 갖고 함께 일함으로써 북한이 시장 경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이런 점들을 미국에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사라 최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라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입니다.
사라 최 씨는 지난 2015년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부터 미국으로 오게 된 태북 난민입니다.
가리가리 맞아요. 2007년이 맞아요.
2007년. 네. 혼자 나오셨어요?
아들 데리고. 쟤는 북한에서 누구도 모르게 이제 그냥 나서 한 달 되는 걸 먹고 왔으니까. 아. 모르죠. 뭐 이런 신고도 안 하고. 아. 네.
2007년 당시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사라 씨는 출생 신고도 하지 못했던 생후 한 달 남짓된 갓난아기인 아들을 등에 업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유야 많죠. 첫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북한에서 살면 꿈을 전혀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은 좀 온전히 키우고 싶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권력을 쥔 사람들만이 자기의 그 희망과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나 같으니까 중에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만이라도 먹으면 아마 누구 그 목숨을 내걸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어.
하루 세 끼까진 바라지 않았어도 내 자식과 내가 하루 한 끼만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어도 탈북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라 씨의 탈북 배경에는 북한 당국의 부당한 처우, 그로 인한 가족의 불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경에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이제 먹고 살겠다고 어디로 외출을 갔다 왔어요. 라진이라는 곳에. 라진이라는 곳이 해변간데지. 거기 가서 물고기랑 가져다가 이제 그걸로 좀 가족을 먹여 살리려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앓기 시작했어요. 그때 북한에서 그게 뭐 파라티부스인지 그런 열병이었는데, 그걸 걸리면 좀 사람이 약간 이렇게 빠리빠리하지 못하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이제 심하게 걸리면 그렇대요. 그래서 아프면서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약을 먹고 해서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확실히
병원에 가도 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중국에서 건너오는 약도 살 형편이 못 됐습니다. 다행히 겨우 회복했지만 병의 후유증으로 어눌해진 동생. 단순한 업무만 가능했던 동생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그만 다리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자란 동생은 농장에서 경비선원 일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간 서다가 그 식량 창고 이제 종자 강냉이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누구를 통해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 나가게 돼서 보니까 그 마당에 이제 그 옥수수 알이 나달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나 그 지금 이 식량이 밭에 저 마당에 떨어졌는데, 누군가 지금 도둑질해서 내가다가 나갔다. 그래서 저희 동생을 심문하기 시작했죠. 근데 마침 딱 저희 동생이 경비 서는 그 시간에 그게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경비로 서는
누군가가 짜고 어눌한 동생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불쑥 찾아온 경찰은 동생을 잡아갔고 거의 한 달 동안 심문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생은 고열에 시달리며 아팠고 죽을 고비를 넘기던 동생을 당국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장이 다 되어 돌아온 동생. 동생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봤던 사라 씨는 나라가 누명을 쓴 동생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라 씨가 탈북한 두 번째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내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놔야 되겠는데 나 집이 어디 있나니까 너 본가집에 가라는 거예요. 친정집에.
그럼 억울하게 집을 뺏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은 그래서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내놓겠는데 네가 뭐 며칠로 가니 집을 안 내놓으면 우리 이 집을 다 짐 드러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죠.
사라 씨는 집을 몰수당했습니다. 집을 빼앗긴 후 사라 씨는 본가로 들어가 아버지의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 김일성이 이제 돌아가고 식량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산에 북한에 산이 불탔어요. 그날 그때 그 해가 특별히 큰 산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온통 산 이렇게 다 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개간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아버지는 이제 워낙 이 땅을 잘 지형을 잘 봐요. 그래가지고 나쁜 땅을 많이 개간하기보다는 작은 땅을 적게 개간하더라도 좋은 땅을 개간해야 이렇게 노력도 적게 들고 땅이 비옥하니까 이제 소출이 높다고 그러면서 작은 좋은 땅을 작게 개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을 먹으면서 그 땅을 읽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메다 한 메다씩 보복 전진하면서 그 땅을 개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땅을 괜찮게 크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해 정말 농사 잘 됐어요. 농사 다 잘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농사 잘 될까 그랬는데 그렇게 두 해를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불청객이 또 찾아옵니다.
그 나라에서 와가지고 밭을 내놔라. 그런데 내놓는 것도 저건 있더라고요. 살림 묘목을 안 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이 말씀이 있어요. 숲을 우거지고 아름다움이 우거지고 정말 이렇게 살림을 푸르게 만들라고 그런 말씀을 내대면서 김일성이 생전에 하신 말씀. 우리나라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로금이 새파랗게 되고 뭐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산림을 만들라는 위대한 수령님 교시 간설이 제일 합당한 땅이 우리가 보니까나 여기밖에 없다. 여긴 첫째 땅이 촉촉한 데다가
농사를 잘 짓고 있던 밭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사라 씨 가족에게 저지른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화병이 났고 아버지의 화병은 온 가족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그리고 동생도 그런 지경이
네 그렇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애 낳고 거기서 사셔야 될 텐데 왜 애 그 핏덩이까지 업고 나오셨어요?
항상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농사를 지을 때도 건너다 보면 중국 땅을 건너다 보면 불이 다 반에 이렇게 반짝반짝이고 진짜 그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막 식량이 저는 점점 떨어져가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네 나올 때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주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저 근처에서 두 명이 어느 여름에 나무 밑에 앉아서 굶어 죽는 걸 제가 봤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걸 제가 보면서 나도 이렇게 여기서 오래 있다가 애들 저렇게 죽을 것 같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중국의 밤풍경 그리고 어린 꽃제비 오누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장면은 마치 사라 씨의 미래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 씨의 계획과 무관하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결국 두만강을 건넌 사라 씨는 당시 북한을 영영 떠날 생각도 아니면 북한에 다시 돌아온다는 굳은 각오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식량을 구해 한두 달 뒤에 돌아가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사라 최 씨의 첫 번째 사연을 들으셨습니다. 미 중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사라 최 씨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5년 4월 30일 16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에 진입해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간의 전쟁이었고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게 패해 베트남에는 북부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미국은 1964년 8월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65년 2월 린든 존슨 당시 미 대통령은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했고 이에 3월에는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미군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장기화됐고 그러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명예로운 철수를 내세운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1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물러나자 결국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공산화됐습니다. 1945년 4월 30일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총리에 취임한 뒤 반대파를 탄압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듬해 1934년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를 겸한 총통이 된 히틀러는 세계 재패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어 히틀러는 세계 재패를 위해 모든 산업을 병참 기지화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압박해오자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